12월이 되면 늘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말입니다.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한해 믿음 생활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주님 앞에서 좀 당당하신가요? 아니면 떳떳하신가요? 어떠세요? 아니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년엔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에 속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후자에 속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본분에서 떠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책망과 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으로 죄가 인간으로 시작돼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죄가 시작해서 온 세상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바가 너무나 사악하다 해서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지역, 즉 바빌론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내 씨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한이 약속을 몇 번에 걸쳐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에 5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에 있는 셀수 없는 별을 한번 봐라.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즉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분께서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의로 여겨 주셨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짐승을 쪼개놓은 자리를 하나님 스스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16장이에요. 자, 16장 한번 같이 보세요. 16장 1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가 저 별들과 많게 셀수 없이 저렇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는, 근데 16장 초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래는 근데 애를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등장한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2절에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사래가 생각이 든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래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 같으니 어떻게요? 이 당시 풍습. 내 하녀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도 그것이 당신의 아이고 그 아이 역시 내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래의 생각을 남편 아브라함이 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하녀들에게 낳은 자식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식으로 우리가 12지파 안에 들어간 자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래는 대조적으로 사무엘기 상에 가서 보시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해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녀의 혼이 쓰라린 가운데 모든 걸다 주님께 내어놓고서 울부짖었어요. 아이를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사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막으신 것 같으니 자기가 단정지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하녀를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3절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1절과 3절에 하갈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이다. 참 성경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갈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볼수 있는데, 자, 하갈을 데려다가 아내로 취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게 아브라함이 75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사라의 이런 결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갈을 아내로 취한 게 지금 3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바빌론 땅을 점령하고 있던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이 그둘라오멜이라는 왕이 가나안 지방과 가나안 인근 지역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해서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이 바빌론 팀들을, 바빌론 연합국들을 잘 섬기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져요. 소돔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화가 난이 그둘라오멜 바빌론 연합국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경계까지 다 치고 내려오는 이러한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가면서 다시 멸절시키는. 심지어 여기 가나안 족속 인근에는 르바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팀들이 얼마나 힘이 막강한 그런 나라들이었나. 그걸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이 바빌론으로 돌아가던 그둘라오멜이라는 연합팀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데려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막강한 팀을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싸울 수 있는 장정만 318명, 318명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오는데, 이 사건을 보아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318명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밑에, 이 족장 아브라함 밑에는 어때요? 종들도 많았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이 아브라함 밑에 많은 종들 중에 지금 여주인 사라의 눈에 들은 게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게 하갈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하갈이 많은 종들 중에서 여주인 사라의 눈에 들은 그 은혜를 입었던 게 바로 이 하갈이다. 근데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갈이 교만해진 거예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언자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 3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통치하는 것. 종이 통치하는 것은 배불러도 계속 먹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또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운 여자가 시집 갔다라고 하면서 사가를 미운 여자에게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미운 여자가 시집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본분에서 하녀 신분을 잊고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듯냥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5절에 보시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사례가 억울했던 겁니다. 억울한 심정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하고 있어요. 아니, 하녀를 당신의 곁에 두게 한 거는 내가 한 건데. 이제는 종이 주인인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은 사갈이 자기의 씨를 뱉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자기 조강지처인 사라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이후에 함에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전세가 다시 역전이 된 거예요. 사레가 다시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못 견디겠어서 지금 도망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하갈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같이 된줄 알고 교만해져서 죄를 지어 스스로 도망하는 신세가 돼요. 아까 1절과 3절에 하갈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집트 사람이다 이렇게 붙었어요. 하갈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자기 고향밖에 없었어요. 고향으로 도망가는 이런 비천한 신세가 됐어요. 수태한 임산부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거쳐서 고향 이집트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그 광야로 지금 거쳐서 지금 하갈이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곳에서 지금 임신한 몸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목숨도 위태로운 이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러한 때 광야 중심부에서 뭘 발견했냐? 겨우 목은 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샘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샘물을 발견하고 목좀 축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만난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7절에 등장하는 주의 천사란 존재가 등장을 해요. 자, 주의 천사 한번 우리가 살펴본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영어로는 Angel of the Lord, 그래서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여호와의 천사,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주의 천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64구절이 등장해요. 구약에는 52구절, 신약에 12구절. 재밌는 거는 성경 최초로 천사라는 단어가 쓰인 게 바로 이 16장 7절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 Angel of Lord는 NIV도 Angel of the 주의 천사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개역 성경에는 구약은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신약엔 일부분이 여호와의 사자, 또 신약의 일부분은 주의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주의 천사란 이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주의 천사는 일반 천사랑 다른 천사입니다. 이런 소돔성에 갔던 이런 두 천사와는 다른 존재예요. 주의 천사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살펴볼 때, 이 주의 천사 존재를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때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존재가 바로 이 주의 천사예요. 예전에 유명한 영화 십계라는 영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십계라는 영화 보시면은 떨기나무에서 음성만 들려요. 왜 그래요? 영화에서 이런 중요한 존재를 삭제해버렸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3장 2절에 주의 천사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확실히 적어놨는데 그런 걸 삭제한, 이런 게 영화의 함정이에요. 이 주의 천사 존재가 되게 중요하니까 사사기 2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겠다. 이럴 때 등장한 주의 천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언약. 어떤 천사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할수 있겠어요? 내 언약이라고. 이럴 때 등장하는 존재가 주의 천사입니다. 자, 주의 천사는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의 현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현, 현현의 뜻은 명백하게 나타내거나 나타냄, 뚜렷이 나타나게 되다. 모습을 눈으로 볼수 있게 나타내 주신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한 존재, 이러한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나신 이러한 존재가 지금 하갈의 앞에 등장하신 겁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 안에 한번 은혜를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안에, 율법 안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뭐냐면은 십일조 중에 한 종류인 고아와 과부를 위한 3년마다 걷는 십일조를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또 수확할 때 이삭을 다 꼼꼼하게 거둬들이지 말아라. 우리 룻기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럴 때이 율법으로 이삭을 다 걷지 못하게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 어떠세요? 예수님이 만나신 그러한 대상들 한번 보세요. 과부, 고아, 남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핍박받는 여인들, 아이들, 심지어 세리와 창녀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하갈의 샘물 옆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이 비슷한 사건이 신약시대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가실 때 제자들은 돌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유대인들은 땅도 밟기 싫어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통과해서 가자. 그리고 누굴 만나세요? 수가라는 도시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의 상태 어때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소위 말해 그 수가라는 도시에서 왕따를 당하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세요. 자, 하갈에게 7절에 나타나신 이러한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이 수르가 이집트와,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광야의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가 수르예요. 이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었다. 예수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이르되 살해하녀 하가라. 지금 하가라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살해하녀 하가라. 이렇게 부르세요. 하갈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돌직구를 날리세요. 살해하, 하가라. 너는 내 여주인 살해가 있고, 넌 살해의 하녀다. 이렇게 아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네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려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한번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께 얼굴을 고정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고 너는 지금 반은 교회에 반은 세상에 두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살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숨김없이 고백을 합니다. 저에겐 주인이 있고 제가 그 주인에게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고백을 해요.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 복종하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광야도 저 이집트도 저 세상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 내 주인 사례에게 복종해라. 이걸 지금 명령하고 원하고 계세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다. 이러한 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주종관계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시면은 2장부터 일곱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의 천사들, 목회자들에게 편지 쓰라 하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그런 구절이 등장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 거짓 사도도 분별해냄. 이런 것들을 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안다면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 이러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하갈에게 등장하셔서 돌아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돌아가 복종했을 때 내가 내게 줄 보상이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10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갈이 만약 복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갈의 씨도 아브라함의 씨로 더불어 하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장면. 이 하갈은 구하지도 않은 장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보상을 주겠다. 우리 신약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찾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 하갈에게 11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계시도 주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지금 수태했구나. 지금 낳으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자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이후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12절에 말씀해 주세요. 그는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계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3절에 하갈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3절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갈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책망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렇게 대해주신 하나님께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같이 미천한 죄인, 종, 하녀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하갈이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제가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긴장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용한 시간에 성경책 펴고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한 교제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는 바로 이런 교제입니다. 우리 사랑친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러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후에 하갈이 바로 이 장소에서 그 이름을 샘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존자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떠한 생존자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러한 생존자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가데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열 가지 명령을 받고 성막에 계시를 받고서 성막을 짓고 나서 이 성막이 최초로 이동해서 멈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예요. 그 인근 지역에 지금 샘에서 지금 주의 천사를 만난 이러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갈이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 하였더라.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복종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으로 10절과 11절에 계시해 주신 게 성취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라며 시인한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피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짓고 숨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이브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피해서 숨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묻고 계세요. 다 같이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은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해 주신 이 죄인들에게 언제나 눈과 귀를 고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하박국 대언자가 찬양한 이러한 구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